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번 주로 시작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다루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한국 방문 중에 서점에 들러서 책들을 좀 샀는데 그 중에서 시집도 두 권 구입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책 시집의 이름이 사랑의 물리학. 제목이 특이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 책 제목으로 삼은 시가 시집 가운데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 책 중간 주음에 이렇게 시작되어요. 사랑의 물리학.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만한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 그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 굴러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운동을 계속하였다. 저 사랑이었다. 시인들 진짜 대단해요. 저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이렇게 잡아내요? 우리가 지금 다룰 주제가 놀랍게도 사랑이라는 주제예요. 이것을 한번 헤쳐보려고 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수많은 노래의 주제이고 수많은 소설의 중심 내용이고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죠. 엄청나게 많이 우리 입에 오르내리고 글로 표현하고 또 마음에 떠올리면서도 진정한 의미에서의 실체를 알지 못하고 사용하고 지나가는 말, 이것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구글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What is love? 해가지고 따옴표 두 개를 하고 엔터를 했더니 0.83초 만에 4,570만 개의 문서가 쪼르륵 나왔습니다. 신경과학 분야에서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아티클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What is love? 사랑이란 무엇일까? Neuroscience reviews 13 ways to know you have found it. 신경과학이 밝히는 당신이 사랑을 발견했다는 것을 아는 13가지 방식. 이런 제목의 아티클도 있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알기로 사랑장이라고 하는 챕터입니다. 성경이 약 1200챕터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는 1189챕터 정도에서 한 장이 이 사랑에만 집중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이것이 사랑의 진면목이다. 이것이 사랑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동네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습니다. 농구 선수 흉내를 내면서 드리블도 하고 자기 실력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농구하는 거예요. 공이 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떤 아저씨가 공을 탁 집으면서 일어서는데 보니까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에요. 공을 잡고 온갖 묘기를 보이면서 현란하게 드리블을 해가지고 끝내는 골대 위에 점프해가지고 덩크슛으로 확 날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나가죠. 농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이 들어왔고 정말 익숙하게 우리 근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보여주고자 하는 어떤 사랑의 모습,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이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요.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고 8절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마서 13장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8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8절을 북한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남에게 해야 할 의무를 다하십시오. 그러나 아무리 해도 다할 수 없는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의무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미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가볍게 읽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의 심정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고 8절에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대요. 문자적으로는 남을 사랑하는 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사람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존엄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까지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실 정도로 값어치를 가진 존재, 사람이에요. 영혼이 이런 존귀한 가치를 지닌 나 자신은 아주 소중합니다. 이와 동시에 내가 대하는 사람 또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또한, 내 생애 가운데서 만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사람 또한 동일하게 존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리 섭리하셨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킨 사람이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과 사람의 어떠한 행태의 말이든지, 그것이 아름다운 미사여 구이든지 은사를 받아서 방언을 말한다든지 어떤 형태의 사람의 말이든지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라는 거예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저희 집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언젠가 우리 집 건물 뒤에 아마 주인이 집을 비운 것 같아요. 개가 쉬지 않고 짖는 소리 때문에 신경이 곤두섰던 적이 있습니다. 창문을 다 닫았는데도 두 시간을 넘어가니까 다른 일을 할 수 없더라고요. 우리는 그것을 소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집 근처에, 이 집은 작은 도로 맞은편에 있는데 뭐 한 1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차고 앞에 세우던 자동차가 있어요. 근데 알람 장치가 민감해서 그런지 누가 차량에 침입하지 않았는데도 뭔가 건드리면 이게 알람이 울어요. 아마 저절로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된 경보음으로 이웃 전체에 민폐를 끼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다소 과장법을 써서 어떤 진리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요. 천사들과 대화를 나눈 경험이 있는 그런 영상 소유자, 또는 천사들의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사랑이 없으면 그가 한 말들 전부는 괴로운 소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그 진단을 뭔가 조금 오버해서 사도 바울이 썼구나, 우리에게 감명을 끼치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한번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존하는 예언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요.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부분적이 아니고 조금이 아니고 어느 정도가 아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 전에 후에 터지게 될 1년 이상 지속될 이 코로나 사태를 정확히 예측한 선지자 이름을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이러한 차원의 은사는 없었습니다. 역사상 누구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예언의 차원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사람이고 엄청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만, 역사상 존재한 적이 없지만, 그것이 확실하지만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is nothing.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영의 감동한 가운데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원문에는 산 한 개가 아닙니다. A mountain 단수가 아니고 복수 mountains예요. 산들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엄청난 차원의 능력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영화 슈퍼맨 같은 거 보시면은 조난당한 그래서 침몰하는 그 배를 슈퍼맨이 출연해가지고 이렇게 바다 위로 번쩍 들어올리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런데 여기 본문은 몇 개의 산들을 명령 내려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길 만한 절대 믿음의 은사 소유자가 있다라고 생각해봐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신문 기자들 찾아들고 아마 유튜브에서 다루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설령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에게 지금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하는 그 사랑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에 걸쳐서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교육하는 가운데 교회를 세웁니다. 강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능력의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양 성령의 은사들이 백성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마구마구 풀어졌어요. 거기에는 방언도 있었고 방언 통역도 있었고 예언도 있었고 영 분별도 있었고 능력 행함도 있었고 병고침도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어떤 은사들을 백성들 가운데 주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남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는 달리 그것을 가지고 비교하고 저 사람의 은사가 내보다 나은데 하고 시기하고 내 자신을 자랑하는 대로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영적 은사, spiritual gifts가 주어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북한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을.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은 공동의 리익을 위한 것입니다. 전체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공동의 선을 위해서 주어졌는데 나에게 힘이 주어졌어요. 근데 자기 힘 자랑을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닌데 이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해서 그를 사랑하라고 주신 능력인데 그 받은 영적 은사를 통해서 자기가 대단한 잘하는 것을 자랑하고 뽐내기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능력 행함 은사자 A가 있고 능력 행함 은사자 B가 있습니다. 은사자 A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섯 번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갔어. 은사자 B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 나는 한 번만 명하니까 나갔는데? A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도 한 번만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받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당하는 괴로움, 정신적인 고통, 신체적인 괴로움 이런 것을 해소해 주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사용함으로 그를 자유케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이 주님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인데 왜 나는 다섯 번을 명령해야 나가지?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고 상기도 하고 소나무 뿌리 부딪혔고 하나님 저도 한 번만에 명함에 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그 기도 결과 모든 사람이 우르르 볼 정도의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았다 합시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다가가기만 해도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고 해봐요. 그럼에도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의 경탄과 칭찬과 그 사람을 높이는 그런 말들과는 달리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한 관점에서는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전 재산을 들여서 자선 사업에 헌신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칭송받을 만한 일입니다. 가끔 수해나 홍수 피해 발생하면 누가 얼마 기부했다. 그런 미담이 뉴스에 뜨죠. 어떤 때는 거액을 기꺼이 내놓는 기업인에 대한 우리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액수의 돈을 선뜻 내놓을 수가 있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만약 그런 기업인이 이런 그대의 액수의 돈을 자선사업에 헌신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고 자기 운전기사에게 욕을 하는 기업인이라면 그의 자선행위는 그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어떤 경우일까요? 극단적인 자기 희생의 결과로 예를 들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진 영웅들도 있죠. 아니면 철거민들 불이익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들을 보상받기 위해서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막 몸에 기름 뿌리고 화염으로 불 태우신 가운데 웅변적으로 그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행여 그런 극단적인 자기 희생의 형태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그 칭송을 얻어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의 삶에서 사랑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늘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 입에서는 늘 정죄하는 말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 나오는 사랑의 정신과는 다른 삶을 쭉 살아오고 있었어요. 근데 명예로운 죽음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가 몸을 던져서 불살라서 행한 그 희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감탄과 존경심을 끌어내던 그 영웅적인 행위가 어떤 의미도 갖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사랑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구입했던 책이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목회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저서입니다. 지금도 이것이 출판되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책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랑, 그것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와 같습니다. 어느 집회에서 설교한 것을 누군가가 녹취로 풀어서 책으로 출판한 그런 느낌이 드는, 설교한 냄새가 아주 많이 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목도 길고 제목의 의미도 잘 다가오지 않았어요. 근데 책을 읽어나가면서 아 하고 개인적으로 크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빵을 만들 때 사용하는 주재료가 무엇입니까? 밀가루예요. 물도 들어가고 우유도 들어가고 소금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이스트도 들어가고 올리브유도 들어가고 달걀도 들어가고 빵을 만들 때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물이 없어도 될까요? 그럼요. 우유 쓰면 돼요. 우유가 없으면 빵을 만들 수 없을까요? 물도 우유도 없을 때. 계란 풀어서 거기 나오는 액체로 버무리 가능합니다. 이스트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베이킹 파우더 쓰면 돼요. 근데 밀가루가 없으면 안 돼요. 빵을 만들기로 했으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 밀가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빵을 만들 때 밀가루가 아주 주재료, 없어서는 빵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랑은 빵을 만들 때 들어가는 밀가루와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믿음, 뭐 성경 공부, 성교, 예배, 기도, 십일조, 봉사, 헌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전체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요소들의 사랑이라는 하나의 요소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빼버리면 이 다른 요소들이 힘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은 지 이제 37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1998년 전후해서 다시 말해서 예수 믿은 지 약 15년이 지났을 때 비로소 이 사랑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심각하게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는 이미 목사가 되어 있었고요. 1998년 5월달 라트비아 선교사역지에서 읽었던 한 권의 책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읽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성경에 그렇게 자주 강조되는 말씀이 저를 사로잡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잠시 보겠습니다. 아까 기현이가 예배 전에 첫째 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요. 그것에 이어서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고 하실 정도로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것인데 그때까지 예수 믿은 지 15년 동안 저에게는 그런 강력한 차원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았어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다가오지 않았어요. 저를 사로잡지 못했어요. 뭔가를 보는 관점이나 방식을 우리는 패러다임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성경을 보는 그 패러다임, 보는 방식은 이 사랑이라고 강조된 어떤 것, 여기 나와 있는 조금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2장 31절은 저에게 빵을 만들 때 밀가루와 같은 어떤 분량으로, 위상으로 저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패러다임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이 31절의 이 구절이 나를 사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집중한 것은 열심히 선교사로서 말씀 가르치고 열심히 기도해서 선교사역을 확장하고 주님의 나라를 전진시키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효과적으로 세우는 것, 그것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런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보였고 그것과 연결되는 모든 구절에는 줄들이 다 쳐져 있었습니다. 제가 1998년 5월 달에 그 책자를 읽기 전에 한 2년 좀 더 올라가서 1996년 2월 달에 선교지에서 두 번째 겨울 캠프를 했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프로그램 중에 아가페라는 순서가 있었어요. 테이블 주위에 사람들 수대로 초를 준비해놓고 우리 각자가 주님의 사랑의 빛이 되어 세상을 밝힐 때 하나님께서 제자인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 그런 취지로 저 메시지를 준비하고 초를 하나하나씩 켜가면서 그 방을 밝히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그런 것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녁을 먹고 그 순서를 가질 예정이었는데 약 45명의 참석자들을 위해서 행사 준비하는데 저 마음이 아주 바빴습니다. 진행에 차질도 있었고 물품 부족도 했었고 그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마음이 급한 거예요. 아가페 순서를 준비해 놓은 방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이 그때 8살이었는데 테이블 위에 진열된 초를 가지고 장난치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을 어지럽히고 있는 거예요. 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 아이를 어디를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로 데려가서 그 더러운 화장실 변기 옆에 내팽개치면서 얼굴에 손찌검을 했어요. 그때 제 나이가 37살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곳에 빠져나왔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단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이 아이의 얼굴이 부은 상태로 빨갛게 되어서 안나라는 자매가 업고 달래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나요. 나중에 다니엘에게 용서를 빌었고 다니엘은 저를 용서했지만 지금도 그 사건은 이 아이의 기억 가운데 뚜렷이 남아있는 듯해서 이 사건을 떠올릴 때마다 너무 미안해요. 주님 앞에서 지우고 싶은 제 삶의 흑역사 중 하나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내가 왜 그랬을까? 제 삶에서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진행보다 겨울 수련의 성공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8살짜리 아들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었는데 저는 그것을 또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주님 사역자로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상태에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재료인 밀가루 없이 다른 버터, 설탕, 이스트, 우유 이런 것을 넣어서 이런 것들만 잔뜩 준비해놓고 빵을 만들려고 시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언젠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때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했는지 그에 따라 결정될 것을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주님께 구해야 됩니다. 사랑을 가르쳐달라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사랑을 배우게 해달라고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과거에 우리가 모질게 대했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 그 사랑의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대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하나하나 선생님께서 조명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떠올리면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생각 얼마든지 모르지만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세 구절을 읽고 잠시 기도할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사랑에 눈뜨게 해주시고 사랑을 연습하는데 주님을 모셔드리고 초청합니다. 오셔서 가르쳐 주십시오. 오셔서 남아있는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섭리하신 바로 그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은혜를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